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뿐만 아니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 땅에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기복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복받고 장수하고 형통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비리비리한 온실에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미래에 있을 거니까 현재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잠시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오, 참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누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무 죄도 없었지만, 아까 기도에 나왔습니다만 아무 죄도 없었지만 우리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 좀 더 위로가 되고 좀 더 견디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한 다음 이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잘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많이 인용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고난, 성도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면 막 그렇게 겉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History is His story라는 거죠. 그분의 역사라는 거죠. 모든 제국들의 흥왕성쇠가 그냥 우연히 한 사람 위에서 타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미국 교회를 주변에 찾아서 몇 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그리고 컨템포리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아주 그런 교회, 그리고 찬양이 많은 교회, 그리고 어떤 데 갔더니 그냥 이런 강대상이 높은 곳이 아니요, 올해 강대상이 낮아서 극장식과 같은 그런 교회, 다양한 곳을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정해서 한 1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웨지우드 베티스트 철치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이웨이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고 길가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파킹라시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가서 섬겼고 우리 둘째 광부가 거기서 침례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99년도에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게 돼서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수협회 때 총기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혀 이 교회와 관계없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협회 드리는데 유스들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상당한 한 사람 가운데 저와 같이 상담을 공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엉덩이에 다쳐서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엘 마리다스, 50대 중반이 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분인데 텍사스 전역에서 중계되는 가운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8장 28절. 그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성경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왜 총기 사건이 생겨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이 생각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요,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있고, 비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총도 그냥 쏩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이, 자살 폭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죠? 바깥에서 문 잠그고. 이제는 마귀가 숨어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채널이 있어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아주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아,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뜻을 잘 모른 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쉽게 해석하고 우리 쉽게 원망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신앙에 겨자씸하는 것도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여기서 합력이라는 말과 모든 것이라는 말을 좀 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가지고 더 좋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것, 실패한 것, 안 좋은 것 그런 모든 것도 다 쓰신다는 거죠. 그것을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불행도 있고 좌절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정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과 불행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머리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막상 당하면 그것을 당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은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원치 않습니다. 그죠? 지나가 봐 알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꼭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먼 날 지나가 봐야 아,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네. 그죠? 그걸 깨달으시는 거죠. 우리는 단편적이고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확실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미한 걸 보고 부분적인 걸 보면서 큰 거를 헤아리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런 일이 왔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것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의 편애 때문에 오히려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요셉이 꾼 꿈이 있죠.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꿈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 꿈장이 요셉이 온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죠? 아버지와 형들 나한테 절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를 보낸 장어에 형들이 보고는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장자 르벤의 탄원 때문에 형제들이 죽이지는 않고 저 멀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때가 요셉이 17살입니다. 한참 민감할 사춘기라는 거죠. 근데 형들이 미워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종살이 하게 됐다는 거죠. 한참 민감한 나이 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끌어서 리더도 필요한 것이고 멘트도 필요한 건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종으로 지겠다. 얼마나 그 마음에 쓴뿌리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어진 일, 종이면 종인 대로, 죄수면 죄수인 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황이 정확하게 그가 얼마 동안 일했을 동안에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아니면 형들에 대한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죽게 하듯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나중에 13년 뒤에 그는 당시에 최고 나라였던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았죠. 그렇죠? 그 꾸어진 꿈 때문에 아주 귀한 정책을 펼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7년 풍년 다음에 7년 가난과 기근이 옵니다.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바로가 그 꿈 때문에 그럼 네가 맡아서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프로젝트 풍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죠.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이 내려오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걸 요셉이 그때부터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왔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의 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알아봤겠습니까? 거의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지났죠? 그 다음에 7년 풍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어느 기간에 왔으니까 최소한도 20년은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피해를 당했던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까 형인 줄 아는 거죠. 성경 보니까 형들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형들 앞에서는 울지 않고 들어가서 혼자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형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제 아버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70명이 나중에 300만 명 가까운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겁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참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고자면 어떡하나?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내가 당신뿐만 아니고 자식까지도 다 책임지겠어.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라고 보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꿨대요. 이렇게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민감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단편만 바라보고 전체를 해석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뭐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런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 한 명의 선을 이루십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한몫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무조건 다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받아들이는 견해와 결과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맨날 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뭐 하다가 마음에 쓴뿌리 생기고 병도 생기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인생.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보다가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그렇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런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서 반갑게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거부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것이죠. 일반적인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관용,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결과는 이미 팩트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현실화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대로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되면 눈에 보이는 관계없이 과거의 아픈 상처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해줍니다. 바울 자신. 바울 늦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기적도 행했고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죠? 뭐 잠 못 자고 굶주리고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또 도적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 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뭡니까? 그런 쪽에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한 적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 앞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앞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참 멋있는 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의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시편 22편을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여기에 나오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느라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것을 막 쏟아붓으시면. 다윗이 보면 당연합니다. 다윗은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니며 죽을 신세가 되는 끼는 건데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미래 왕 될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마음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내가 약속대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몸이 가라앉아 보시기에 참 네 기특하다, 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어렵습니다. 다윗은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한 것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급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길 원하고, 내가 뭐. 하나님 뭡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그 이유가 되십니까? 29절과 3절에 두 가지가 되십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본받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이고, 사람이 탄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탄식은 다른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런 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고난 가운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든 듯이 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지는 거죠.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화의 삶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으니까 너 이걸로 바꿔가야 돼. 우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가 돼서 그 대관식,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동안 대통령이 자기 자녀 초청, 결혼식 하는데 우리를 초청했어요. 와, 대단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신랑과 신부 대신 우리와 교회를 결혼하는데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자, 그걸 가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생 못하고 사서 합니까? 고생은 당신이 하면 되지. 나는 편하게 지내려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주죠. 고난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우리 믿음이 증거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냥 딱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공짜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뜻이래요. 그럴 때 이해도 안 되고 받으려고 어렵지만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가 잠시 고난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뭘 더 크게 쓰시려고? 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뀔 수 있으면 오늘 믿음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맨날 현실만 바라보면 나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준다니까 이게 무슨 선한 것입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내게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올 때까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만 나오면 우리는 주눅듭니다. 우리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 쉽게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봐야 어쩌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답답하게 마죠. 그죠? 마음에 쓴뿌리만 생깁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어집니다. 그죠? 마음에 미움만 생깁니다. 바울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